우리는 매일 새벽 시편을 보고 있습니다. 시편은 오랜 교회 역사 속에서 예배 때마다 불러온 노래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권면했고 또 초대교회에서 시편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성도들은 예배 때마다 시편을 찬송했고 또 사막의 수도사들은 매일 시편으로 노래하며 기도 훈련을 했습니다. 이후 교회 역사의 흐름에 따라 훈련받은 성직자와 성가대가 라틴어 시편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라틴어가 모국어로 번역되면서 회중도 함께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도 시편을 바탕으로 한 찬송가를 많이 지었는데요. 대표적인 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시편으로 된 찬송을 부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문드라 머리 들어라 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같은 찬양들은 모두 시편을 바탕으로 한 곡들입니다. 오늘 함께 볼 시편 8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8편은 시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찬양시입니다. 다른 찬양시들은 대개 할렐루야나 찬양하라 하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시편 8편은 시인 스스로 여호와 우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시편 1편과 2편에서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영적 행복이 무엇인지 보았습니다. 이후 3편부터 7편까지 의의 길을 걷는 언약 백성들이 당하게 될 고난과 위협을 받죠. 그 기나긴 탄식의 시간을 지나서 처음으로 만나는 온전한 찬양시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시편 8편에는 작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라는 표제입니다. 이 깃딧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오늘까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 깃딧의 유래에 대해서는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블레셋 가드 지역에서 사용하던 악기다, 또 그 지역 축제 때 쓰던 곡조다 하는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포도즙 틀을 말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왔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포도를 수확한 뒤에 포도를 틀에 넣고 즙을 짤 때 농부들이 기뻐하면서 부르던 노동요였다는 것이죠. 이 새한글 성경은 이 해석을 바탕으로 깃딧을 포도즙틀 가락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깃딧의 정확한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유래에서 또 깃딧이 쓰인 다른 시편들 81편, 84편에서 우리는 기쁨의 감정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문 한번 보실까요? 시편 8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감탄하듯 부르며 시작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주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지금 온 땅의 왕을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성품이 피조세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하나님의 소문이 자자합니다. 땅뿐만 아니라 하늘 위까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 담기에는 이 우주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참 흥미롭습니다. 2절에서는 주를 대적하는 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서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을 사용한다고 하십니다. 1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다가 갑자기 원수 대적이 나오죠. 그러고는 또 원수 대적과는 어울리지 않을 법한 어린아이와 젖먹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은 이 시의 문맥에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 2절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1절의 고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곳곳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흔적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아기가 나고 자라는 모습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피가 모유로 바뀌죠. 아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엄마의 젖을 찾아 먹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건 단순히 그저 자연의 섭리일 뿐이다, 또 인간의 본능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섬세하게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창한 웅변가의 달변이 아니라 갓난아기의 생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갓난아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물리칠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우리는 힘에는 힘으로 맞서고 또 대결을 하려고 해도 체급이 맞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상대하기 위해서 골리앗이나 천군 천사를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으로 사탄의 입을 막으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는 어린아이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화가 났고 예수님께 따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구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말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이 미련하다고 하는 자들을 통해서 대적의 입을 막으십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 보시겠습니다. 다윗은 어느 때처럼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양무리 속에서 혼자 밤을 지새면서 하늘을 올려다본 게 한두 날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 익숙한 밤하늘이 다윗을 다시 깨웠습니다. 하나님이 밤하늘의 온 별을 흔들어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깜깜한 땅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굳이 주님의 손가락으로, 주의 손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우리 하나님이 손가락이 있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서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고 노래합니다. 성경에서 신의 손가락은 권능을 가리킵니다. 당시에 이방 민족들은 해와 달과 별을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다윗은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과 별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신쯤이야? 우리 하나님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만들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이 지으신 달과 별들을 들여다보던 다윗은 문득 그 광대한 우주 앞에서 보잘것없는 인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감탄이 터져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사람이 아멘.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 거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생각하실까? 사람은 병들어서 쉽게 부서지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인자도 마찬가지죠. 흙으로 지어진 아담의 후손은 금방이라도 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살다가 결국엔 사라지죠.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먼지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돌보십니다. 생각하신다는 것은 기억하고 마음을 쓴다는 말입니다. 돌본다는 말에는 직접 찾아오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위대하신 창조주가 흙먼지 같은 우리를 향해 몸을 숙이시고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작고 연약한 존재에게 마음을 쓰시는 걸까요? 한 달 전쯤에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쥐고 흔드는 그 기업의 회장님이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이분은 올 때마다 여러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면서 치킨 회동 또 삼겹살 회동을 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분이 이번에는 TV 프로그램에도 한번 나오셨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MC 유재석 씨에게 나하고 치킨 한번 먹으러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유재석 씨가 제가요? 제가요? 하면서 몇 번이고 물어봤습니다. 이 엄청난 사람이 나한테 치킨을 먹으러 가자고 하네? 하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저였다고 하더라도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주 황송해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감격해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도 매일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주를 손가락으로 빚으신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광대한 우주의 창조주가 먼지 같은 나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시고 직접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먼지 같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영광과 존귀라는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왕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고 우리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들 모두 내 집에 있는 것에서부터 내가 손댈 수 없을 것 같은 영역의 것까지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 것에서부터 내 손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릴 자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세계를 다스리시길 원하십니다. 짓밟고 빼앗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있을까요? 끝나지 않는 전쟁을 보면서 또 파괴된 자연을 보면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는 말이 그런 감격이 선뜻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이 영광과 존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역사상 그 어떤 인간도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스스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은 시편 8편의 말씀을 그대로 그리스도께 적용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잠시 낮아지셔서 가장 연약하고 낮은 아기의 자리, 죽음의 고난을 겪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마침내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원수 마귀를 물리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셨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는 2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몸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세기 1장의 명령은 첫 아담 안에서 깨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만물이 완전히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실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신 존귀함을 입고 다시금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상과 노동 현장이 내가 다스릴 세계입니다. 너무 평범하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청지기로 사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서 내 모습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면 사람의 수만큼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지 않을까요? 시편 8편은 처음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이 납니다. 인간을 묵상하다가 인간을 찬양하지 않고 그 인간을 기억하시고 존귀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모든 묵상은 결국 하나님 찬양으로 귀결됩니다. 시편 8편에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여호와를 우리 주라고 부르는 그 고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인간을 설명할 때 사용된 모든 동사의 주어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셨고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일 보던 하늘을 올려다봤을 뿐이죠. 그런데 그 익숙한 하늘이 은혜로 보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받은 것을 고마워하는 감정이 아니다. 당연해 보이는 것을 다시 선물로 보는 능력이다.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선물을 다시 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왕관을 쓴 먼지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놓고 또 함께 나눴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